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이 장악한 알레포 내 올드 시티 지역으로 진격했다고 내전 감시단이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식소는 시리아군이 올드 시티 내 알샤르 등 일부 마을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샤르는 반군 지휘본부가 위치한 곳입니다. 30년 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선포된 올드시티 일부 마을들은 전투 과정에서 폐허로 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역사지구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반군 지휘관들은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 퇴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리아 외무부는 반군들이 버티도록 해줄 어떠한 휴전 합의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동남부의 또 다른 마을로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압둘 아미르 야렐라 이라크 연합작전사령관은 구사단 병력이 어제 알살람 마을 내 병원 건물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엘레 사령관은 또 군부대가 ISIL로부터 마을을 소탕하는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라크군은 지난 10월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 탈환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도쿄에서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과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시도에 대해서도 미일 동맹을 토대로 공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일 동맹을 더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도 미일 동맹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이는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성 등 미국과 일본은 역내 많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한 무슬림의 미국 입국 금지와 물고문 찬성 등을 비판하며 인권 옹호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맥딜 공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 8년간 미국 내에서 공격을 계획해 실행하는데 성공한 해외 테러단체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는 미군이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테러와의 전쟁은 이슬람과의 전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물고문 등 고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가치를 옹호하고 법을 지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의 집권 중 18만 명이던 이라크와 아프간 내 미군 규모가 1만 5천 명으로 줄었다며 지상군 감축은 미군의 피해와 비용을 줄이면서 강력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 문제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군이 싸우지 않아야 할 곳에서 싸우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대신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등 테러단체를 소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해외 정권을 전복시키는 일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간섭의 파괴적 순환고리와 혼돈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늘 규모 6.5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진원지와 가까운 수마트라섬 북부 피디에 자야 지역에서만 적어도 97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주택과 이슬람 사원, 상점 등 건물 수십 채가 파손됐습니다. 구조대에는 현재 중장비를 동원해 폐허가 된 건물 잔해더미 등을 해치며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국내 정치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북 압박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들은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두 나라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이며 앞으로는 사드 배치, 대북 제재 등으로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 바다에서 오후에 1 내지 3m로 차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위기로 빚어진 국내 정치 혼란 속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까지 처한 정치적 혼돈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대북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7일 서울에서 개최한 2016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연설에서 통일은 역사적 소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안팎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통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소명이기 때문에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통일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그렇게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홍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쌓고 평화를 정착시켜 이를 기초로 평화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정책이라며 대화를 거부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올 들어서만 두 차례 핵실험과 24기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고 지금은 핵 선제 타격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 달 동안 최전방 도서 지역을 포함해 9차례나 군 부대를 방문하면서 첫 타격에 남조선을 쓸어버리라고 지시하는 등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장관은 지금의 북한 핵 위협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죄를 진 사람이 뉘우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처벌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처벌은 우리 중단하고 그냥 어떻게 잘 설득합시다. 저는 그거는 맞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뉘우치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뉘우침이 있을 때 대화를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무용론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제재에 스스로 질식하겠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올 들어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난 것도 제재에 따른 외화 고갈로 당국의 상납 압박이 커진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홍 장관은 지난 5월 북한이 평화공세 일환으로 군사회담을 한국 측에 제안했다가 한국 측이 비핵화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밝히라고 한 요구에 핵 문제는 한국과의 의제가 아니라며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거듭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대화하면 핵 보유국임을 정당화시켜주고 핵을 개발할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된다며 지금은 핵 보유를 고집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셈법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를 지속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만나 양국 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7일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미일 동맹을 토대로 공조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이날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미일 동맹 관계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 등 미국과 일본 모두의 많은 이익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일 동맹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나다 방위상은 내년에 출범하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서도 미일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카터 장관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 제공 방침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오키나와 주둔 미군 병사와 군무원에 의한 일본인 폭행 등 잇따른 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고려해 미국 측에 우선적 재판권이 인정되는 군무원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카터 장관은 6일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 존 맥케인 구축함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아태 지역에서 미 해군의 작전 속도가 가까운 장래에 완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카토 장관은 최근 아태 지역에서 미 해군은 매우 분주하고 작전 속도도 특히 빠른 편이라며 북한의 위협은 심각하며 미국만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맞설 수 있는 전력 공급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토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에도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사령관은 동맹관계를 중시해왔습니다. 이런 시각이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하게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사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해 사성 장군까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지휘한 풍부한 야전 경험, 44년의 군 생활 동안 늘 책과 전략적 사고를 중시했던 해병대의 희은자, 올해 66살에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에 붙는 수식어들입니다. 전쟁터에서 적을 저돌적으로 압박하는 능력이 탁월해 붙은 별명이 미친 개. 하지만 해박한 지식으로 전술과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능력 때문에 군 동료들은 그를 수도승 전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리 맥카프리 예비역 육군 대장은 지적 능력을 겸비한 이 수도승 전사가 국방장관에 오르면 미국의 적들을 호되게 떨게 만들 것이라며 지명을 반겼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전문성을 키워라. 하지만 마주하는 누구든 죽일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매티스 지명자의 발언은 미군 안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호함은 과거 전쟁 일화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해병대 1사단장이던 지난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바그다드 진격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로 최전선의 연대장을 바로 해임했었습니다. 또 여성들이 이슬람식 머리 가리개를 쓰지 않았다며 마구 때리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남성도 아니라면서 이런 자들을 사살하는 건 재미있다고 말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매테스 지명자는 이후 진급을 거듭해 2010년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동과 러시아 등 민감한 국제 현안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수동적인 자세를 비판하고 이란 핵협상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탓에 2013년에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전역 후 다양한 언론 인터뷰와 연설을 통해 자유가치 수호와 전파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제 현안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동맹과의 협력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스탠포드 대학 후보 연구소 행사에선 미국이 1차 세계대전 후 국제 개입에서 후퇴한 결과 2차 대전이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파시즘이 고개를 들고 미 진주만이 공격을 받은 뒤에야 개입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역사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곤경에 빠졌을 때 친구의 도움을 원한다면 그 친구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친구가 돼야 한다며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f you want a friend when you're in trouble, then you're going to have to be a friend to them when they're in trouble.
지난해 헤리티지 재단 강연에선 미국이 동맹에 대한 방어 공약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이는 미군이 전략적으로 위축돼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워싱턴의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강연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미 동맹국을 무임승객이라고 말했다며 현직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을 무임승객으로 보는 건 동맹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 would just say that for a sitting U.S. president to see our allies as freeloaders is nuts.
매티스 지명자의 이런 동맹에 대한 시각이 대선 기간 중 동맹들의 무임승차론 문제를 제기했던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정책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방정책에선 2년 전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대학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영감을 주거나 위협할 수 있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면서 이 능력을 균형을 유지하며 적절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매티스 지명자가 북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과 이란의 군사적 협력 관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There is a connection and the degree to which that connection provides real progress for Iran.
북한과 이란 두 나라가 서로 연관이 돼 있고 그 수준이 이란의 실질적인 미사일 기술 진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 강연에서 이란은 북한 정권처럼 신뢰하기 힘들다며 이란은 근대 국가가 아니라 대혼란을 야기하려는 혁명 조직이 움직이는 곳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군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장관이 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의회의 특별 승인이 필요합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앞으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대북 제재의 고삐를 조이는 등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6일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평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전문가들은 아시아를 중시하겠다는 발상은 훌륭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그 구상을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이나 북한의 의도와 정책을 이해하지 못했고 군사 전략을 세우지 못했으며 중국의 무역 역량을 간과했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될 전망이라는 점을 평가의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아시아정책연구소 NBR 리처드 엘링스 소장은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실패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the kind of poster child of the failure of the pivot.
엘링스 소장은 북한 정권이 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대북 직접 압력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we had a robust anti-missile system in Northeast Asia, I think China.
엘링스 소장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세우면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으로부터의 완충지대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망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의 셈법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링스 소장은 현재 한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내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일본에 대신 배치하는 등 제2, 제3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단체인 프로젝트 2049의 켈리 큐리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아직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공정 경제를 더 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go after the palace economy more vigorously. We have not implemented all the sanctions, the economic sanctions tools that we have.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측근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정권을 압박할 방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설명입니다. 큐리 연구원은 또 미국이 모든 외교적,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제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북한인권조사 결과가 북한 당국의 심기를 매우 거슬리게 했고 중국도 UN에서 북한을 대변하며 외교적 자산을 소진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매트세먼 아태 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 개발을 지적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핵심 현안으로 꼽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굳건한 미한 동맹 아래 초강경 대북 압박을 조언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현실적 대안은 북한과의 핵 동결 협상뿐이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백성원 기자가 전문가 20명의 제안을 들어봤습니다.
BOI와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대북정책 제안에는 제재와 중국이라는 단어가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이어 동결과 동맹이 같은 빈도로 언급되고 대화, 인권이 뒤를 잇습니다. 그 밖에 육자회담, 정권교체, 통일, 평화조약 등도 키워드로 분리됩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입니다.
I think the only way to put pressure on the North Koreans is to actually try to use what leverage we have with the Chinese so that the Chinese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중국의 안보와 비용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에 이해시키는 것이야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설득하는 방식에서는 전문가들 간 시각차가 엿보입니다. 스팀슨 센터의 앨런 롬버그 석좌 연구원과 윤선 선임 연구원은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여와 대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반면 브루스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불법 자금 세탁을 도운 중국은행을 미 재무부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는 보다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On China in other ways, such as listing the banks that are laundering North Korean money.
미 차기 정부의 대북 압박은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중국, 싱가포르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은행과 위장 회사를 지목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의 칼날을 겨눠야 한다는 이 같은 주장은 중국의 대북 접근법은 비용이 혜택을 초과해야만 바뀔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은 중국 카드와 아울러 북한에 대한 직접 제재가 여전히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 제재 등 전통적 압박 수단의 강화에서부터 대북 원유 수출의 완전 중단, 북한 정권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북한 발사 미사일에 대한 요격까지 기존 제재 수위를 뛰어넘는 다양한 대응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미국의 지나친 군사화를 우려하며 국방 예산 삭감을 주장해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단호한 대북 대응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The first thing he has to do is continue to put the THAAD system in.
코브 전 차관보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서둘러야 할 우선 조치로 꼽았습니다. 또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이 채택했던 대량 보복 전략을 거론하며 차기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미국의 압도적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브루스 베넷 랜디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요격으로 맞서 미사일 방어 체계 역량을 높이고 북한의 관련 데이터 습득 기회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고 래리 닉시 조지 워싱턴 대학 강사는 미국이 유엔에서 대북 원유 송출을 원천 봉쇄하는 결의를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교체 카드를 대북 전략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랄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회장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 프로그램 동결과 평화조약 체결 가능성을 논의하면서도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북한 정권교체 정책을 의제화해야 할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 정권교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권하진 않지만 이를 테이블에서 내려놓지는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국, 일본과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동맹 강화를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게 미 행정부 교체로 미국의 동맹국 방어 의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한 전제로 삼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동맹국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한 육해공군 병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한국과 일본의 핵우산, 미사일, 재래식 무기로 구성된 확장 억제력 제공을 단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한일 세 나라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2 회담을 신설해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하고 한반도 통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북핵 역량을 고려할 때 동결 논의만이 현실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고 밝힌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핵미사일 활동 제한에 대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U.S. to talk to North Korea. I'm very skeptical that it will produce any results. But I think we should at least make an effort to try to come to an agreement.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중국을 상대로 추가 대북 제재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과의 동결 논의를 향후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도 절차로 간주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6자회담 전 차석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 아무 조건 없이 탐색적 대화를 갖고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는지 타진할 것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첫 단계로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 핵물질 생산을 동결한 뒤 반대급부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나 특정 미한 연합군사연습 중단 혹은 일부 제재 해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과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 역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북핵 동결 노력을 기울여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비슷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에 포함된 또 하나의 중요 키워드는 인권입니다. 수전 셜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 증진과 대북 제재에 초당적 입장을 보여온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의회와의 협력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미국 차기 정부가 한국 인권운동가들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they're really concerned about is activists putting those DVDs into balloons and wafting them over the DMZ.
고든창 변호사는 김정은 정권 아래서 인권 유린은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주민들에게 정권의 실체를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티우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핵과 미사일 협상은 대내외에 북한 정권을 강하게 보이게 하지만 북한의 인도주의 범죄를 거론할 때마다 정권의 정당성이 훼손된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특히 차기 정부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국무부와 재무부 제재 명단에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북한 관리들의 이름을 포함시켜 실질적 처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오늘 북한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해킹 세력은 한국군의 정보가 집결되는 국방 통합 데이터 센터 DIDC의 서버를 통해 군 내부 사이버망에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DIDC의 한 서버에 인터넷망과 내부망이 함께 연결돼 있어 해커가 군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분리돼 있어야 할 두 개의 망이 연결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해커의 군 내부망 침투에 통로가 된 부대는 계룡대 DIDC인 것으로 알려져 각 군의 기밀이 북한 측에 새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북한 내 인권유린의 책임자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쉬지 않고 우리 영하 한 30도에는 그 뒤에서 거기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일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번 돈이 현지 러시아 골목공들을 버는 돈이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러시아가 저 돈 버는 거하고 현장에 가서 우리 느끼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제 공개 처형도 그때 봤었고 제 바로 옆에서 저보다 두 살 어린 여자애가 굶어 죽는 모습도 봤었고
일을 시켜서 강제 낙태하고 저 역시도 임신된 지 3개월째 마취 없이 강제 수술을 당했어요.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NK워치가 공개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NK워치는 7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반인도 범죄 책임자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NK워치 안명철 대표는 북한에선 지금도 반인도 범죄가 국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 책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처벌과 북한 인권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북한 인권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을 직접 제소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과 그로 인한 북한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인 ICC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은 그동안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ICC에 제소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NK워치 측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와 유엔 각 실무그룹에 제출했던 298건의 청원서 중 답변을 받은 38건 등을 참고 자료로 오는 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직접 제출할 계획입니다. NK워치와 함께 김정은 ICC 제소에 참여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인 김태훈 변호사는 이번 ICC 제소에 대해 김정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의 직권수사 개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저희가 법리 검토를 한 결과 논리상 가능하다. 수사에 착수를 해달라라고 이제 청원을 한 거고요. 그런데 검사가 보고서는 수사만 하면 바로 수사하는 겁니다. 수사를 해서 검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프리트라이얼이라고 해가지고 위원회가 또 있어요. 거기에 프로젝터 검사가 거기에 또 리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사전 심사를 받아서 심도 있게 또 한 단계 더 나가고 그런 단계를 거죠.
NK워치 측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유엔의 각 실무그룹에 제출한 청원서는 모두 335명, 298건으로 이 가운데 유엔으로부터 답변이나 의견서를 받은 청원서는 49명, 38건입니다. 북한 측 답변을 받은 청원서는 25명, 15건으로 김정은 정권 이후 제출한 청원서 20건 가운데 답변을 받은 건 2건에 불과합니다. 안명철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답변도 북한을 모략하는 세력에 의한 책동이라는 상투적인 내용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동머리와 두 동생이 지금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원을 넣었는데 북한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북한에는 수용소가 없고 북한을 의미하는 세력의 그 책동이다. 딱 요겁니다. 근데 제가 수용소에 있었거든요. 북한을 무조건 의미하는 세력의 책동이다. 답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명철 대표는 이번 ICC 제소 이후에도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유엔 청원서 제출은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 인권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국제형사재판소도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1,2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말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탈북민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탈북민의 이런 증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포정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올 들어서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엘리트층과 외화벌이 일꾼의 탈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말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모두 3만 6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운영하는 선전화 회사인 고려링크의 순자산과 수익이 올 들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익 반출과 관련한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최근 발표한 오라스콤의 올해 3분기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고려링크의 순자산은 지난 9월 31일 기준으로 약 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고려링크의 순자산은 올해 3분기까지 꾸준히 늘어 지난해 12월 31일과 비교해 약 32%가 증가했습니다. 순자산뿐만 아니라 수익도 3분기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회계법인 딜로이트는 비용과 세금을 제한 이익이 올 9월 30일까지 약 6,4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올 2분기 누적 세후 이익보다 약 50%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오라스콤의 3분기 회계보고서는 고려링크와 관련된 상황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고려링크가 오라스콤의 자회사에서 협력회사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제재와 영업이익 반출 불가, 그리고 북한 내 경쟁업체 등장 등으로 고려링크에 대한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에 따라 이런 조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현재 오라스콤은 고려링크의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라스콤은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환율 문제 등으로 북한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외부로 송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 내 또 다른 손전화 사업체를 합병하려 했지만 합병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북한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합병이 무산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당시 오라스콤은 합병이 무산되면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틀 안에서 북한 정부와 관련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분기 회계 보고서는 오라스콤 측이 특히 손전화 가입자를 공평하게 배분해달라고 북한 당국에 요청했고 이익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북한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회사 경영진이 북한 당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라스콤은 최근 북한 내 합작 금융기관인 오라뱅크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라뱅크는 지난 2011년 오라스콤과 조선외환은행이 합작 설립한 기관입니다. 오라스콤은 또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려링크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평화와 통일 영화 각본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그 중에 당선작 3편의 영화가 최근에 무료로 상영됐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나다라 마바사도 써놓고 보면 순서가 있는데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순서가 있는데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영화관 2016 평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영화 상영전에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한 평화와 통일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의 당선작 4편 중 3편을 선보였는데요.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박의준 팀장입니다.
대중문화에 꽂힌 영화를 통해
대중들에게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통일부가 주최하고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하여 2015년도부터 시작한 행사고요. 네, 평화통일영화 제작 지원 시나리오 공모전을 진행하여 올해는 중편 2편, 단편 2편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4편 중 3편의 영화를 평화통일영화 상영전을 통해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상영전에서는 련희와 연희, 관계의 가나다에 있는 우리는 도시체험 등 3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했습니다. 관계의 가나다에 있는 우리는 헤어진 젊은 연인들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6.25 한국전쟁 때 헤어진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화해하는 이야기로 이산가족들의 가슴 아픈 이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관계의 가나다에 있는 우리는의 이인희 감독은 헤어진 가족을 찾는 실향민 어르신들을 만났던 경험을 영화에 녹여냈는데요. 이인희 감독입니다.
이산가족 실향민 분들이 북쪽에 계신 가족분들을 찾기 위해서 만드는 그 아카이빙 다큐멘터리를 실제로 제작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24분짜리 단편 시나리오를 만들게 됐죠. 이산가족 그 상봉 행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몇 분 안 되세요. 실제로 만난 분들은 한 2, 300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 20만 명 이상의 그분들이 가족을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통일부나 적십자를 통하지 않고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신청을 보통 해도 최소한 5년 정도는 다 대기를 하시고 기다리셔야 겨우 인터뷰할 수 있는 그 기회 정도가 생기는데 그분들이 가족들을 찾기 위한 실제적인 증거들 그거 위주로만 편집을 해요. 애틋한 기억들은 저희가 인터뷰를 해도 사실상 편집실에서 다 편집이 돼버려요. 그 얘기들은 그 당사자분하고 인터뷰를 한 인터뷰어밖에 모르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전하지 못한 어떤 그런 개인의 되게 사적인 기억인데 애틋한 기억들 그걸 한번 영화로 픽션으로 만들어서 소개를 한번 하고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련희와 연희는 탈북 과정에서 아이를 잃은 탈북민 김련희와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해 가출한 여고생 김연희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체험은 탈북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 교육생의 고난과 한국경찰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도시체험의 조은희 감독입니다.
탈북녀 충심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 도시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근데 저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남과 북한 사람 사이에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영화상에 등장한 우리 경찰처럼 그런 배려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배려심이 있다면 그런 어떤 장벽을 좀 빨리 허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희 감독은 탈북민들과 교류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영화에 담았고요. 그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북한 선교 사역을 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탈북 자매들도 계시고 그렇게 교류를 한 지 제가 몇 년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기획할 수 있게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갓 나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일단 도시의 그 스케일이 압도당했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화려하고 되게 뭐 물건도 많고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충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놀라웠다고 그리고 제가 이런 그 영화 구상을 이야기했을 때 본인들도 그 체험 나왔을 때 정말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약간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체험에서 한국의 경찰관 역할을 맡은 최승윤 씨는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직업이 경찰인 한 사람일 뿐인데 도시체험에서 충심에게는 되게 큰 존재로 다가오는 배려 깊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 주변 어디에나 있는 되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도 몰랐고요. 사실은 대다수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다만 어떤 정치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이념적인 것 때문에 나눠져 있는데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북한의 주민들이 저희와 같은 민족이라는 걸 좀 알고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계기는 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영화나 어떤 예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낯설고 조금은 두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좋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즐기면서 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통일 영화 각본을 공모하고 수상작에 대해서는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관련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청와대의 전직 고위 관계자, 또 문화체육계 관계자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2차 청문회가 지금 시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언석에는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최순실 청문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가 출석하지 않았고 구속상태인 안종범 전 수석, 청와대 부속 비서관 등 또 여러 청와대 전직 인사 우병우 씨 등이 핵심 인물이 건강상의 이유로 또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조사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청된 출석 대상자가 27명이었는데 14명만 참석해서 반쪽 청문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조사 청문회가 모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취재 기자들의 보도 기사를 기다릴 틈도 없이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증인, 참고인들의 답변과 표정 하나하나까지 국민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역, 고속버스 터미널 등 대형 텔레비전 화면이 설치된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요.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국회 국정조사장의 상황을 실시각으로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재벌 총수들의 그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잘못했다 등 그 이구동성의 답변처럼 오늘 청문회에서도 모른다, 말할 수 없다 등 이 증인들의 명확하지 않은 그런 답변이 많아서 화가 나고 맥이 빠진다는 시민들의 반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비선 실세로 행세한 최순실 씨에 대한 의혹이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네. 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부분으로 이미 알려진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핵심 증인들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드러난 사항은 최순실 씨가 장 차관과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이권사업에 친인척을 기용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최순실 씨의 측근 인물들이 청와대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로 만났다고 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최순실 씨의 속이었다. 이렇게 서로 맞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오늘 최순실 씨가 출석하지 않은 청문회이기 때문에 마치 퍼즐을 맞추는 듯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의 공황장애 등을 건강상의 이유로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질문도 쏟아졌다는데요. 역시 분명한 답은 받지 못한 것 같다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쏟아졌는데요. 모른다, 알지 못했다 이런 답변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일관했고요. 사태가 불거진 뒤에 알게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조위원들의 언성이 높아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언자들이 또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고 말을 자르는 등 어제 청문회에 이어서 반복된 높지 않은 수준의 질의에 눈살을 찌푸린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국정조사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다음 주에 진행되는 3, 4차 청문회 일정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30여 명의 증인들이 신청돼 있는 상태인데요. 14일에는 박 대통령의 의료 행위와 관련된 의혹이 중심 사항이 됐고요. 15일 4차 청문회에서는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의 시작점인 정윤회 문건, 또 최순실 씨의 딸, 대학 특혜 입학 관련 문제, 장관 인사 개입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의결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키려는 야권 중심의 움직임에 지금 새누리당의 비주류 의원들 그 회의체가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171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29명의 여당표가 필요하다는 계산인데요. 지금까지는 새누리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동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새누리당 쪽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헌법사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대목을 탄핵 소추안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삭제하면 탄핵 가결에 동참하겠다 이런 조건인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가 절박한 야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 탄핵 정국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월호 7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세월호 참사 당일 그 희생자들을 구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시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대통령의 7시간 부재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대통령의 지도력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한간에서는 이 시각에 미용주사제를 맞았다 이런 의혹도 일고 있고요. 또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미용사를 불러서 머리를 만졌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노한 민심을 고려하면 야권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인데 새누리당의 의원들 없이는 탄핵이 가결이 불확실해진 여권에서 야당 의원 설득에 나설지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소식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무선 인터넷망인 LTE 기술이 해외 주요 선진국보다 3배나 4배나 빠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네. 그 한국의 LTE로 콘텐츠를 내려받게 하는 속도가 미국과 프랑스의 4배 정도 빠르고요. 일본과 독일보다는 3배 정도 빠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주요 선진국과 국내 이동통신의 품질 수준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등 이 주요 국가들이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150Mbps급 이상의 그 광대역 LTE 서비스와 3G 기술의 음성통화 속도를 조사했는데 내려받기, 올리기에서 한국의 서비스 품질이 최상이었고요. 전송 성공률은 캐나다 토론토에 이어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LTE라는 것이 Long Term Evolution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진화를 해온 결과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기술이 발전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LTE가 그 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속도입니다.
네.
정지 상태에서는 뭐 1000Mbps가 전송이 되고요. 60km 이상 고속 이동 시에는 100Mbps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시속 120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700MB짜리 영화를 3분 안에 내려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속도를 구가하는 게 바로 LTE입니다.
네, 참 대단한 기술이네요. 그런데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미국의 인터넷이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 보니까 이 속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던 것이군요.
네네. 뭐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네네.
한국의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그만큼 아직 세계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초로 또 한국에서는 전국 LTE망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그 LTE 서비스 속도를 비교해봤습니다. 내려받기 속도입니다. 한국은 117.51Mbps, 미국은 24, 캐나다 토론토가 56 정도가 나왔고요. 일본 도쿄가 38, 프랑스 파리가 28, 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도 43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성통화 성공률 한국은 99.92% 거의 100%에 가깝죠.
네.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국이 이렇게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211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